시편 28번 메시지.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시편 68편은 주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첫째 부분이며 19절부터 35절까지가 둘째 부분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각 부분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의 움직이심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사실상 하나님이 땅 위에서 움직이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움직이심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활동들은 모두 이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한 예로서 우리는 가게를 열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게가 지어지고 설비되었지만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지만 가게 주인은 아직 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구약시대는 신성한 경륜의 사업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주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택함 받고 구속받은 백성들과 하나 되시고 그들이 그분과 하나 되도록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과 한 실체가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과 연합시키십니다. 이것에 관하여 성경은 주와 합한 우리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영을 지으셨으며 이제 신성한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은 한 영으로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한 연합이 구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땅을 위해 하늘을 예비하셨으며 사람을 위해 땅을 예비하셨으며 하나님을 위해 영이 있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시는 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의 기간인 2000년가량이 걸리셨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육신이 실제 살아있는 장막을 이끌어오고 그 장막은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셨음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세운 물질적인 장막은 예표요 그림자였으며 그것은 참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장막과 법궤는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땅 위에서 움직이시는 그분의 움직이심의 예표를 가지실 수 없었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시온산에 이르는 법궤와 함께하는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성육신으로부터 승천에 이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이심의 예표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하는 장막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 그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율법을 공포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굴복된 후 그들은 그분이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실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때쯤 장막이 세워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훈련받고 예비되고 심지어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대표 모세는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즉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법궤는 시온산으로 올라가 성전 안에 놓여졌고 이 성전은 장막을 대체하여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었으며 이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실 것임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드시기 위해, 즉 옛 창조로부터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수년 동안 주님 안에 있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다지 영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새로워지고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으로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바울도 생애를 마칠 때가 되어서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 창조로 만들어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 여전히 하늘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시편 68편의 첫째 부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봅시다. 이 부분의 중심은 은으로 입힌 비둘기 날개와 초록빛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깃입니다. 비둘기 날개는 그 영의 움직이는 능력을 상징하며 은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초록빛 황금은 그분의 생명과 영광으로 번쩍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삼일 하나님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봅니다. 은으로 입힌 비둘기 날개와 초록빛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깃은 12절에서 언급된 탈취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삼일 하나님이 그런 탈취물이 되실 수 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탈취물이 의미하는 바가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결과로 얻은 것이거나 거두어들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전쟁을 치르셨고 확실히 그분은 그 결과로 어떤 탈취물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승리를 통하여 수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수확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성한 생명을 지닌 그 영을 영접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 우리는 그분이 얻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으며 그 영을 얻었으며 신성한 생명을 얻었으며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을 탈취물로 얻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비둘기와 은과 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68편의 첫째 부분의 중심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시편의 둘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 첫째 부분에서는 다섯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째 부분의 첫째 항목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그분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한 후에 있게 됩니다. 선으로 우리를 짐지으시는 하나님을 누림. 19절 상반절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으로 짐지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짐지으시는 이 선은 무엇입니까? 이 선은 로마서 8장 28절에 언급된 선과 마찬가지로 좋은 집이나 새 차와 같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지 않고 삼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에게 짐지으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출이신 하나님을 누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과 구출로 누림을 계시합니다. 그분께는 사망에서도 나갈 길이 있으며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사망을 피하여 그것에서 도망할 길을 주실 수 있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릴 때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망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원수들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림.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또한 원수들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림을 계시합니다. 예를 들어 21절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를 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을 봄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저희는 원수들, 곧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행차하심은 하나님의 활동들을 가리키며 성소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시편 68편의 이 부분을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공포하셨고 또 법궤와 모든 다양한 설비들이 있는 장막을 건축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장막을 세우는 것은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고 모든 것이 정비된 후에 법궤가 드려졌습니다. 25절이 가리키듯이 법궤가 성막 안으로 옮겨지고 있는 동안에 법궤 앞서가는 처녀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행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후방에는 처녀들이 아닌 베냐민과 유다와 스불론과 납달리 출신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법궤의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님의 활동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궤의 활동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오랫동안 있었으므로 주변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틀림없이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 의식을 보러 온 많은 이방인들도 그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처녀들이 소고를 침으로. 소고 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른 아이다. 여기서 여성들, 곧 앞에 가는 가객들과 뒤따르는 악사들인 처녀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동료는 믿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회 중에서 하나님을 송축함.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강한 자들을 의미하는 남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예표상의 광경을 묘사함.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리고 뛰어난 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기쁜 소식을 전파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예표상의 광경을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베냐민. 27절 상반절은 작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슬픔의 아들 베노니. 베냐민에게는 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출산하면서 죽어갈 때 지어준 이 이름은 나의 슬픔의 아들을 뜻합니다.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서 베냐민은 이 땅에서 성육신과 인생 안에서 슬픔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라헬이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이름 짓자 야곱은 즉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을 의미하는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의 위치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오른손의 아들로서 베냐민은 부활과 승리와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구속의 적용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되어 슬픔의 사람인 베노니가 되셨지만 부활 안에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되셨습니다. 유다의 방백들. 시편 68편 27절은 유다의 방백들을 말합니다. 유다는 능력과 호를 지닌 사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평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함. 베냐민이 주로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면 유다는 주로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지닌 사자이십니다. 특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평강을 예표합니다. 구속을 적용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왕의 지파로서 항상 용사의 지파인 베냐민을 동반함. 왕의 지파로서 유다는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항상 용사의 지파인 베냐민을 동반하였습니다. 예표론에서 지리상으로 연결된 유다와 베냐민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적용에 관련하여 한 무리를 이룹니다. 베냐민의 강조점은 구속의 성취에 있으며 유다의 강조점은 구속의 적용이 있습니다. 스불론의 방백들. 시편 68편 27절은 이어서 스불론 방백을 언급합니다. 배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갈릴리 해변에 거하였으므로 스불론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 전파자들의 수송과 확산을 위한 항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복음이 성취되었지만 배들을 수단으로 하여 복음이 확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인 적어도 120척의 복음의 배들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납달리의 방백들. 마지막으로 시편 68편 27절은 납달리의 방백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은 납달리가 놓인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말해줍니다. 부활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함.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 상징하듯이 부활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시고 그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임.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으며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고 번식되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예표에서 한 무리를 형성함. 예표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쁜 소식을 확산하고 번식하기 위해 한 무리를 이룹니다. 아마 여러분은 왜 시편 68편 27절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네 지파만 언급되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표가 넷만을 필요로 하고 이들 넷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첫째 부분의 중심이 비둘기와 은과 금이 예표하는 3일 하나님이듯이 둘째 부분의 중심은 베냐민과 유다와 스불론과 납달리 네 지파입니다. 처음 둘은 구속의 성취와 적용에 관한 한 무리이며 다른 둘은 복음의 전파와 확산과 번식에 관한 한 무리입니다. 시편 68편 둘째 부분의 중심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탈취물이신 3일 하나님이 우리의 누림이 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성취되었다는 것과 이 성취된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제 도처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확산됨. 시편 68편에 있는 다음 문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위해 행하신 것을 강화시키심을 따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강화시키심을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의 영향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인하여 예루살렘 성 전체로 확산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방교회를 의미하며 예루살렘 성은 왕국을 의미함. 하나님의 집은 지방교회를 의미하며 예루살렘 성은 교회의 강화요 안전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땅을 얻음. 시편 68편은 하나님을 위하여 땅을 얻는 것에 관한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누림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온 땅을 얻음. 하나님에 대한 누림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온 땅을 얻을 것입니다. 열국의 왕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옴. 29절 하반절에 의하면 열국의 왕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루심. 하나님은 나일강 옆에 갈밭에 있는 동물들로 비유된 애굽을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루심. 하나님은 또한 송아지들 가운데 수소로 비유된 은을 탐하고 전쟁을 즐기는 열국을 다루실 것입니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 것임. 31절은 방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구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은 오는 회복의 시대에 완성됨. 위에 묘사된 광경은 오는 회복의 시대에 완성될 것이며 그 안에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와 가르침과 빛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땅의 열방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함. 32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땅의 열방에게 회복 안에서 하나님 곧 하늘들, 옛적 하늘들을 타시고 그분의 소리, 웅장한 소리를 바라시는 분을 찬양하라고 명하며 또한 하나님 곧 그 탁월함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는 분께 능력을 돌리라고 명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함.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끝맺는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